사사기 13번째 마지막 시간 사라진 단지파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18장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보류를 했던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사기가 끝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단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그 몰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모두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그 대부분이 교회 리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무겁습니다. 자,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백성, 특히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의 탈선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하나가 그냥 어떤 때는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아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오늘 19장에서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것으로서 차마 강대상에서 말로 옮길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은 생략을 하고 오늘은 단지파가 성경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얘기로 사사기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다윗의 통일왕국은 그 솔로몬 왕 사망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는데 유다지파보다 남쪽에 있던 그 시므온지파는 어느 틈에 그냥 유다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북왕국을 이루었던 그 나머지 열 지파는 남왕국 유다보다 136년 앞선 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고 우리 흔히 잃어버린 열 지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유다 지파에 합류를 합니다. 우리 마치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많은 이북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그 대한민국을 구성하게 된 것과 아마 비슷한 현상일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유다 혹은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유다 지파만을 따로 떼어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라진 열 지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단지파는 경우가 전혀 다른데 단지파는 한 지파가 모두 빠짐없이 우상을 섬긴 지파로 이 사사기 이후에는 성경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보면은 단지파는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을 헤아리는 명단에서 빠져있는 것이 마치 단지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단에다 두는데 그래서 단은 이 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아주 본거지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탄은 단지파를 통해서 열두 지파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해석도 하고 또 단지파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그 아주 문제의 지파입니다. 한동안 그 옛날에 그 사라진 단지파가 바로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이라는 것 그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있었지만은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따르지 못한 지파로 야곱도 죽으면서 그 아들 단에게 그 저주같이 보이는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콕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주 끔찍한 예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1100개를 훔치는데 이 1100개는 엄청난 양의 은입니다. 그 어머니는 훔친 사람을 그냥 저주하고 아들은 그 저주가 무서웠는지 훔친 돈을 돌려주니까 아, 어머니 알고 보니까 이 훔친 사람이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한 저주는 취소, 대신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알 것 같지만은 뭐 하나님이 뭐 내가 명령하면 즉시 움직인 하인도 아닌데, 내가 기도만 바꾸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 내 기도를 응답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지 사람의 주문에 따라서 뭐 아브라카 데브라카 무슨 뭐 열려라 참깨 뭐 이런 움직이는 그 기계가 아닌데, 이 여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기도가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 있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인은 그 돌려받은 은혜 일부를 사용해서 신상을 만들고 집에다 두고, 그 아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거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해서 신당을 만드는데, 신당, 사사기 저자는 이거 여호와의 전이 아니고 신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신당이라는 거는 신을 섬긴 곳입니다.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드라빔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가정 수호신으로 여기는 우상이고, 에봇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후부터 에봇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전은 그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미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서 아들을 제사장시키고 우상 몇 개 가지고 이 신당을 구색을 맞추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도 처음에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저는 신당이 여호와의 전당인 줄 알고 성경을 한참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미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6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선생도 없고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씀인데, 요즘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복음을 아주 여러 가지로 형태로 변질을 시킵니다. 자, 마침 그때 그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이 이주할 곳을 찾아 미가의 집을 집 근처로 지나가는데, 미가는 그가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 은 10개로 연봉을 정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당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신당에다가 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는지 이것도 도대체 제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도대체 이거 무슨 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만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임명합니까? 또 제사장은 최소 30세가 되어야 하는데, 자격도 없는 미가가 자격도 없는 청년, 이 개역 한글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들에는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람을 자기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들같이 여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젊은 순진한 사람 돈 주고 사갖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주무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수법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수법의 동일성을 그 짐작하면은 이거 사주한 것은 동일범 사탄이죠. 이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는 미가는 아주 만족해하면서 어찌하였던 네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함으로써 자기 신당이 종교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보면 13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일 이미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우상 숭배하라고 신당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은 여호와께서 복 주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종교 만들어 놓고 목사 고용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근데 이상한 단체의 목사들이 실제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사장. 하나님 백성에 내 거라는 관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것이. 근데 제사장도 자기 거랍니다. 이 사람 상당히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적당히 종교적으로 요식행위만 갖추면은 그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에다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여호와 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상이 막 혼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비슷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열두 지파 속에 분산을 시키고 왜 도피성 만들어서 도피시키죠? 저 분산시키시죠? 제사장처럼. 또 이들이 돈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 되어 있는지 이 레위 청년은 그냥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신당을 만든 그 신당 주인과 이 방황을 하는 레위 청년의 필요의 그 수요 공급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개인이나 집단에게 고용돼서 복을 빌어주고 생활비를 받아쓰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돈에 팔린 개인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돈에 팔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지나간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 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식코 내뱉은 그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제일 먼저 포기한 지파로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 말려야 되는데 부채질을 한 것은 이 엉터리 제사장 노릇을 하던 이 레위인의 엉터리 예언에서 비롯합니다. 자,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훔치고 몰락을 해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만약 단지파가 올바른 제사장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8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단지파는 가나안 중앙의 그 서쪽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곳에는 철병거를 소유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단지파의 일부는 대신 에브람 지파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가난을 몰아내고 있었지만은 단지파는 아예 땅을 포기하고 다른 정착지를 찾아서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고 그곳에는 이미 사단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또 살아납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고 아주 소문난 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인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포기하고 사람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고 쳐들어가기 쉬워 보이는 땅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다가 2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고 한 레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젊은이가 제사장이 된 내막을 모르는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엉터리 제사장이 하는 이 엉터리 예언에 용기를 얻고 라이스 땅을 살펴보니까 땅도 좋고 사람들은 평화스러워서 쉽게 점령할 것 같습니다. 라이스 땅은 가나안족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이스 땅을 진멸하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멸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이 엉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엉터리 점쟁이의 전통적인 특징은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누가 물어보아도 좋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달콤한 말에 홀딱 넘어갑니다. 아, 그 사람 용하다.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니까 용하답니다. 17절. 단지파는 미가의 신당을 가로채려고 우상 및 각종 집기를 훔쳐가지고 나오다 제사장이 제지를 하니까 19절 같이, 19절인데 이건 너무 재밌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라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생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서 들어간다. 지금 새로 이주하는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단지파에게는 한 지파를 구색을 갖추고 그 축복을 빌어줄 제사장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 즉시 그냥 뭐 예언도 하고 아주 그럴듯하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뭘 모르는 사람들 단지파 아예 이 사람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하기로 작정을 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느냐. 뭐 대답할 게 뭐 있습니까? 후자가 낫죠.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갈 곳을 정해주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그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은, 근데 사실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기 목사 되실 분 있죠? 자, 오늘의 많은 목회자의 마음에 이런 달콤한 사탄의 속삭임은 계속됩니다. 너 50명 교회에서 목회할래? 아니면 5,000명 교회에서 목회할래? 사역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 큰 목회라는 야망을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 요즘 일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는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어찌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하겠습니다. 장로시켜 주시면은 이 교회로 당장 옮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모든 정보를 빼가지고 저희 회사로 오시면은 당신의 장래는 보장될 것인데 어떻게 할래요? 자, 이런 거 거절하면은 세상에서는 바보, 저 융통성 없이 꼭 막힌 저 바보라고 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찾아와서 이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너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래? 높아지고 싶다는 사람의 욕망은 아담의 원죄 이전부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레위인 제사장은 제사장들 자격도 없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제사에 필요한 연장, 전 연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애복과 드라빈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가지고 단지파 제사장으로 이게 웬 떡이냐 즉시 갈아탑니다. 자,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쫓아가지만은 너 까보면 죽어 한마디에 그냥 돌아갑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아주 기뻐하였으나 신당 비품과 우상도 뺏기고 아들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돈 주던 그 제사장에도 아주 보기 좋게 배신을 당합니다. 레인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결과는 배신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르면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최소한도로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항상 배신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우상으로 가득 차있는 곳에는 냄새가 납니다. 악한 영들이 냄새 맡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가 입장에서 보면 단지파에게 이 신당을 뺏겼다는 것은 이게 오히려 잘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끼던 세상 것들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우상들, 이 세상 것들 없어지니까 제정신 든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집에 건축되기 위해서는 나의 집에 있는 가짜 신전, 우상은, 세상적인 생각은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미가 집에 있던 그 가증스러운 신당은 단지파에게로 넘어가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미가 내 집이 망했다는 말은 그런 말 없습니다. 대신에 이 비극은 단지파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섬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성경은 아들같이 자기를 아껴줬는지 부려먹었는지 미가를 배반한 기회주의자 이 엉터리 제사장 대인이 모세의 사손인 요나단이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나단은 평생을 성공한 제사장으로 대접을 받았고, 그만도 아니고 그 자손 대열을 물려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얼핏 들으면 세상적으로는 이 집안이 배를 물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들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목회에 성공을 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교회를 자식에게 대를 물리겠다는 오늘날의 그 어떤 교회를 상기시키는데,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그 수정교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다가 아들이 아버지 말대로 안 하니까 이제 딸에다 넘겨줬다고. 오늘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영 신성치 않아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불길한 구절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대를 물려서 성공한 목회자, 제사장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왜? 오늘 본문이 끝나는 31절에 사사기 마지막 오늘 본문 31절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여호와의 전이 실로라는 곳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 가짜 신당이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 가짜 신전과 만들고 그 제사장을 가르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얻은 결과는 세상적으로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가의 신당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미가의 신당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미가, 또 젊은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이 사람들 이야기는 아주 당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아주 잘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속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고 거침없이 배신도 마다하는 그 기회주의자 또 기복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은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의 한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웠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저는 목회의 저의 그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교회 30년 다녔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뭔지 분간도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데, 오늘날에 우리 얼마나 많이 이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여러분, 결과가 방법을, 좋은 결과가 나쁜 방법을 정당화할 수가 없고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도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크리스천이 내 소리 쓰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란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교회는 이거 교회가 아니고 세상 복을 빌려는 미가의 신당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미가처럼 자신을 위한 성전을 세우려고 일생을 허비하지만은 이것은 자기 복을 빌는 신당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왜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와 축복해주는 말만 듣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드신데 교회에 오시면은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위로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위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달고 맛있는 좋은 약, 그런 약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말 듣고 우리의 시중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교할 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